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구축함이 10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섬 가까이 접근하자 중국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 해군 함정의 근접 항해가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해군 미사일 구축함 윌리엄 P. 로렌스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실효 지배 중인 피어리 크로스 환초에서 12 노티컬 마일 떨어진 해역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 피어리 크로스 환초에 3,000m 길이의 활주로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방부는 로렌스함이 접근하자 전투기 두 대가 긴급 발진했고 해군 함정 3척이 따라붙어 로렌스함에 퇴거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국제해양법이 규정하는 이른바 무해통항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남중국해에 함정을 진입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가 경합주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퀴니펙 대학교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공화 두 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격전지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 43대 42로 트럼프 후보를 제쳤습니다. 하지만 오하이오주에서는 43대 39로 트럼프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 전국 지지율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6%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에 계류 중인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소송에 타이완이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이완의 국제법회라는 법조단체는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해역이 타이완 영해라는 내용의 서면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이 남중국해 내 거의 대부분의 바위와 모래톱, 산호초 군락 등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 반발하며 중재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까지 영유권을 주장하면 이번 사태에 개입하면서 중재재판소의 결정 시한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일본 히로시마시를 방문합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를 찾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원폭 투하를 사과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전쟁 기간에 나온 원폭 투하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이 재평가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 일본과 공유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목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의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미국 행정부 안에서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무기 금수 조처가 완전하게 풀리면 미국과 베트남의 냉전 시기 유산이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이 조처가 시행되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몇몇 연방위원들과 베트남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4년 중국 해군력에 대응해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처를 일부 해제한 뒤 지금까지 베트남 측에 소형 초계적 수척만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9일 세계 각국의 난민 문제와 관련해 보다 공정한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관계들은 최근 국제 이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유엔 주도로 외국인 혐오주의와 인종주의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 전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번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난민 2천만 명이 존재하고 4천여 명은 자국 내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밖에 세계적으로 2억 4,400만 명의 이민자들이 자신들이 태어나지 않은 곳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Our position and the 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lear.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띄우기에 집중한 내실 없는 행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이 끼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에서 25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세계 비핵화 언급에 대해 전 세계가 비핵화될 때까지 핵무기를 포기할 계획이 없다는 뜻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세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뉴욕에 주재하는 이 외교관리는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제1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이 관리는 지난달 14일에도 BOA에 병진 노선은 세계 비핵화될 때까지 하루도 멈춤없이 계속 전진한다며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비핵화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방안도 북한 당국의 입장과 다르며 전 세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Our position and the 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lear.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9일 김 제1위원장의 세계 비핵화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과 국제사회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준수하도록 하는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협상에 열려 있지만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도발 자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김 제1위원장이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이를 긍정적 정책 전환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hope North Korea uses this opportunity to make positive policy adjustments such as
그러면서 부족해져만 가는 재원을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아닌 주민생활 개선에 쏟는 것을 북한이 추진해야 할 긍정적 정책의 예로 들었습니다. 한편 6자회담에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9일 BOA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마치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 구상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이는 별 의미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He is saying that he supports President Obama and others in the world about abolition of nuclear.
켈리 전 차관보는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은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군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36년 만에 열린 북한 노동당 7차 대회는 어제 끝이 났죠. 이 대회를 앞두고 북한 관영 매체들은 북한의 앞날에 휘황한 설계도가 제시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이 결과는 김정은 위원장의 우상화 절차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한 조선 텔레비전은 10일 평양에서 벌어진 대규모 군중 시위를 생방송으로 중계했습니다. 김정은의 당 위원장 추대를 자축하고 대대적인 우상화를 위해 평양 주민들을 동원해 만든 행사였습니다. 10만여 명의 군중이 핵과 미사일 치적을 강조하며 행진을 펼쳐 김정은 우상화의 최절정을 이뤘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
하지만 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북한 전역에서 진행된 70일 전투는 일반 주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이 겪은 고난의 행군과 한국전쟁 때 등장했던 구호인 군자리 정신을 상기시키며 주민들을 다그쳤습니다. 70일 강행군으로 시작돼 36년 만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당 최고 수위를 의미하는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대관식에 그쳤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틀에 걸쳐 제시한 사업 보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주체 사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 사상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김 위원장은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미 지난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강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 결과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전략 없이 선대의 유훈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김 위원장이 집권 초기에 내놓은 새로운 경제 조치에서 한 걸음 더 발전된 각종 개혁안이 이번 당대회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북한 전문가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빠져 있어 김일성 주석이 6차 당대회 때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를 제시한 것에 비해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남북 관계에 관해서도 한국 측을 움직일 만한 획기적인 제안은 없었습니다. 북한의 7차 당대회를 지켜본 동국대 김영현 교수의 평가입니다.
김정은 체제의 출범, 명실상부한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내부 정치 행사적인 성격이 강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아주 특별한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당 지도부에도 세대교체의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88세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유임되는 등 최고 지도부 내에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다만 박봉주 내각 총리가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한 것과 관련해 박 총리는 생산현장 노동자에서 당의 요직까지 오른 경제통이라며 경제재건을 중시하는 김 위원장의 의향이 엿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어제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축전에서 김정은 동지가 당대회에서 당위원장으로 추대됐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다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이 만들고 키운 전통적인 북중 친선은 두 나라의 공통의 귀중한 제부라며 중국 당과 정부는 양국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언론들도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지만 조선중앙통신 보도와는 달리 축전에 김정은 동지라는 호칭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 대대적인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세대 교체의 폭은 크지 않았지만 승진자가 많아 김정은 시대를 자축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노동당 제7차 대회 마지막 날인 9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당 인사를 단행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공보에 따르면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남과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등 5명이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국 위원회는 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과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애, 최부일, 로두철 등 모두 19명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은 조연준, 김수길, 김능호, 박태성, 리용호 등 9명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정치국 위원이던 최룡해와 박봉주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한 반면 건강 악화설이 나돌던 강석주 국제비서가 정치국 위원에서 빠져 당 중앙위원으로 내려앉았고 군수공업 담당 박도춘 그리고 91살 고령의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은 정치국 위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평해와 최부일, 로두철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했고 리수용 등 4명은 정치국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치국 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은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리영길 전 총참모장을 제외하고 모두 바뀌었습니다. 86살 고령의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태종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가 빠졌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정치국 위원의 상으로 볼 때 군인사가 좀 퇴조되고 당인사가 부각됐다. 특히 오공열 이영무 국방위 부위원장이 빠졌다는 것은 국방위원회의 조직개편, 인사개편이 예고된다고 볼 수 있고 군인사가 퇴조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당의 중심의 국가체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서국이 해체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정무국은 당위원장 김정은을 중심으로 부위원장에 최룡해와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만건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룡해가 가장 먼저 거명됨으로써 실질적인 당내 2인자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엔 황병서와 박봉주, 리영길 등 11명이 포함됐습니다.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제외됐는데 세 차례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패로 문책을 당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반면 한국 정부 당국이 지난 2월 종파 분자와 세도와 비리 혐의로 전격 처형됐다고 전한 리영길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의 이름을 올림으로써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 부부장은 처음으로 당 중앙위원회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당 인사가 노년과 장년, 청년 세대 간 조화를 꾀하면서 승진자를 많이 내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는 당 대회를 자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세대교체 폭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이 그만큼 안정적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통해 핵 보유국 선언을 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 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핵 능력 강화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등 안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국가적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7차 당대회 결과에 관해 새로운 전략 없이 선대의 유훈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번 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권력체계를 공고화하고 핵 보유국 지위 확보에만 중점을 뒀을 뿐 새로운 지도 이념을 제시하진 못했다는 겁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등 기존의 사상 강화 등을 반복했으며 발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군사회담을 언급한 데 대해선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남측에 전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라고 일축하면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북한이 세계의 비핵화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핵 보유국을 전제로 한 비확산 주장은 결국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당 대회 이후 북한의 도발과 위장 평화 공세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만약 남북 대화를 제의해올 경우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며 북핵 불용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7차 당대회 의미와 관련해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 유일체제 강화 차원의 대회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에 대해 지난 1949년 남북노동당이 연합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일성이 위원장을 맡았다며 이번 추대를 당시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신설된 게 아니라 1949년 당시 김일성이 취임한 위원장을 재해석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통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며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선포한 데 대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0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병진 노선은 결코 선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책임 있는 핵 보유국, 핵 강국임을 주장하는 등 스스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은 이번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대대적인 당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어떤 의미와 또 배경이 있는 걸까요?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을 앞서 전화로 인터뷰했는데요. 대담은 노시창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좀 어색합니다만 가장 큰 의미는 김정은이 당 위원장이 됨으로써 3대 수령으로 등극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즉 김정은 유일 영도 체제가 확립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령은 북한에서 상징적인 직책이고 제도화된 직책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당위원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최고 수위에 올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은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약 4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장성택을 비롯한 100여 명에 이르는 핵심 엘리트들이 숙청당했습니다. 이제 노동당 내에서는 어떤 김정은에 대한 반대 세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김정은은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주요 직책들은 김정은의 아바타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무국이라는 기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기구의 신설 배경은 무엇이고요? 앞으로 역할은 또 어떤 것인가요?
예, 근본 기구 개편의 특징이 정무국이 신설되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정무국 신설은 당 위원장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비서국과 당 총비서는 1966년 당 중앙위원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겼기 때문에 김정은이 당 총비서가 아닌 당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다른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네.
정무국은 당 위원장을 보좌해서 당내 각종 사업을 실무적으로 조직 지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비서국이 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무국은 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비서국 비서인 최용회 등과 함께 니수용 외무상, 리만근 당 군수공업부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당 요직 인사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인물로는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예. 건강이 좋지 않은 최영림 정치국 상무위원이 물러났고 강석주 당 비서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양건 대남당당 비서는 사망을 해버렸고 또 사실은 이제 박도춘 군수 담당 비서라든가 김낙겸 전략군사령관이 이제 탈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최근에 있었던 무슨 미사일 발사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주목되는 것은 박봉주 내각 총리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물러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상무위원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네.
이수용 외무상도 정치국 위원이 됐습니다. 리수용은 김정은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을 할 때 거기에서 모든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김영철 당 비서 또한 정치국원이 됐는데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정찰 초국장을 지낸 사람이고 남한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강성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김영철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목을 받았던 것은 김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당 중앙위원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김여정은 20대 나이인데다가 본인이 나서기를 싫어하는 샤이한 그런 성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큰 직책을 맡기보다는 조용히 김정은을 보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의 정서상 여성이 지나치게 나서는 것은 김정은 권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북한에서 내보낸 그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 이번 당대회에서 당 조직 지도부의 조용원 부부장이 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이 귓속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보여서 많은 그 관심을 끌었는데 이 조용원을 실세로 볼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귓속말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정말 가까운 그런 사이고 속칭 문거리 권력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조직 지도부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사람의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큰 직책을 맡지 않은 걸로 지금 명단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번에 모든 그 인사를 조직할 때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리수영 외무상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이 외무상이 당 국제부장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추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국 위원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신에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죠.
네.
이 사람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용호가 외무상을 맡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떻든 리수용은 정말 중용이 됐고 외교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그러한 조언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번 당 인사와 조직 개편으로 앞으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 유일 영도 체제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세가 달라지는데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유일 사상에 대체할 만한 사상이 있느냐는 것과 또 그 유일 영도 체계에 도전할 만한 대안 세력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네. 어떤 대안 사상이나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대체할 만한 사상이나 또 근본에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이제 못 박아졌는데요. 예, 그러한 주의를 대안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고 또 많은 숙청을 통해서 도전할 만한 그런 세력들이 다 축출이 됐습니다. 예, 따라서 김정은 정권, 특히 이제 김정은의 독재의 권력은 탄탄해졌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김정은은 당대회를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인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치적 정당성을 이제는 시비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사전적인 정당성, 엑스안테 레지트머시는 확보를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국제적인 제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주민의 삶이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김정은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김정은 권력의 장기화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네, 전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가 한국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과 함께 이번 북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이루어진 인사와 조직 개편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자,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노동당 대회를 어떻게 봤을까요? 이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띄우기에 집중한 내실 없는 행사였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당분간 두드러진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김영권 기자가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7차 당대회가 공연히 야단법석만 떤 행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It seemed to be much ado about nothing. There were expectations by some, a small number, that
두드러진 경제 개혁은 없고 기존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강조하는 등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지난 1월 신년사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지도부의 세대 교체 역시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등 자기들만의 잔치로 끝났다는 지적입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별다른 정책적 변화 없이 김정은의 중심 역할과 당 체제의 복원을 강조한 행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Well, this was a public affirmation of Kim Jong-un's central role. He just received, I think, a new title.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두드러진 정책 변화 없이 36년 만에 당대회를 요란스럽게 개최한 건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 국장은 김정은이 여전히 권력 공고화 과정에 있다며 당대회를 통해 이를 증명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still think he's consolidating power, and I think that this party Congress really kind of proves that. If we'll have to wait and see what the final readout, especially if they release
새로운 규약과 인선 등 당대회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수뇌부 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직 자신감이 적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에 오른 것도 지지와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일 뿐 특별한 위상의 변화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당장 북한 당국이 정책 노선을 바꿀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핵 자위력을 갖췄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을 잠정 유예하고 평화협정 체결 등 대화 공세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당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먼저 핵무기를 사용치 않고 세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핵 보유국 지위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올해만 해도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핵 선제 공격을 위협하며 공격적 자세를 유지했다면서 북한 정권의 발언은 일관성과 진정성이 모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quite clear that that A, he's inconsistent. And B, if he wants to use nuclear weapons at any given time, he's just going to do it.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금까지 일관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행태로 볼 때
국제법에 따라 핵 선제 공격 여부를 결정할 리도 만무하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특히 북한 정권이 요구한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 뒤 전쟁을 통해 무력 통일을 준비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So his call for a peace treaty is actually his preparation for war. It has nothing to do with peace. He doesn't want peace. If he wanted peace,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을 영구적인 적으로 규정해 주민들에게 온갖 거짓말로 미국을 잔인하게 세뇌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북한 정권은 계속 정책 실패에 대한 희생양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으며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은 1990년대 초에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북한 정권은 줄기차게 미국의 공격 위협을 강조해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에 관해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당장 협상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So I think there's still a gap, a pretty significant gap between the U.S. and DPRK.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강력한 증거를 우선시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의제 없이 평화협정 협상이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견해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한편 베넷 연구원과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방한해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한국이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는지를 타진했다는 일부 한국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은 오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까지 미국 정부 관리들과 소통한 결과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며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를 진정한 평화제의라고 믿는다면 이는 북한을 오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취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영국 BBC 방송 취재진을 추방했지요. 북한 당국은 또 그제 막을 내린 당대회에 100명이 넘는 외신 기자를 초청하고도 정작 당대회 내용은 취재하지 못하게 통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평양을 방문한 로퍼트 윙필드 헤이스 기자 등 영국 BBC의 취재진 3명을 고금한 뒤 추방했습니다. BBC는 윙필드 헤이스 기자 등 취재진 3명이 지난 6일 평양을 떠나려다 공항에서 당국자들의 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윙필드 헤이스 기자가 8시간 동안 북한 당국의 신문을 받은 뒤 진술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BBC 취재진 3명은 평양에 머물다 9일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당대회와 관계없이 노벨상 수상자 3명이 학술 교류를 위해 방북했을 때 동행했습니다. 북한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BBC 취재진을 추방한 이유가 보도 내용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일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법질서를 위반하고 문화풍습을 비난한 등 언론인으로서의 직분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 현실을 왜곡 날짜하여 모략으로 일관된 보도를 하였다.
윙필드 헤이스 기자는 지난달 30일 기사에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그의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아들이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 대변인은 북한 정부가 보도 내용의 기분이 상해 윙필드 헤이스 기자 등 취재진을 추방한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9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윙필드 헤이스 기자는 북한을 빠져나와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We're obviously very glad to be out. We're going to go talk to our bosses now. But just relieved to be out.
윙필드 헤이스 기자는 안도감을 느낀다며 나중에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언론인 보호위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BBC 취재진을 구금하고 추방한 북한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여전히 언론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7차 노동당 당대회를 열면서 세계 12개국 기자 128명을 초청했지만 취재를 엄격히 통제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당대회 취재를 위해 방북한 외신 기자들의 대회장 입장을 막은 채 당대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공장과 병원, 농장 등 홍보성 견학 장소들로 안내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9일 찾은 북한 비단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은 지난 4년 사이에 임금이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4년 후간에 생활비가 자기 일하는 것만큼 사게 되는데 5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또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평양을 찾은 외국 기자들에게 안내원이 따라붙어 통역과 동선 통보 등의 역할을 하면서 심지어 미국과의 관계에서부터 북한 지도자들을 언급하는 적합한 방식까지 모든 것을 정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당대회 마지막 날인 9일에야 처음으로 외신 취재진에게 당대회 참관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국의 AP통신과 프랑스의 AFP통신, 일본의 NHK방송, 중국 신화통신 등 일부 외신 기자들만 당대회가 열린 평양 4.25 문화회관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됐고 대회장에 들어간 취재진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당위원장 취임이 발표되기 전후인 10분가량만 대회장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9일 당대회 취재차 방문한 외신들을 상대로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내용과 방식 모두 일방적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날 기자회견도 일부 매체만 불렀고 비판적으로 보도한 외신 등은 배제했습니다. 현지에서 취재 중인 줄리 맥키넌 미국 LA타임스 베이징 주재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기자회견장에 가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쓴 기사들이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회견장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북한 수행원들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달 발표한 2016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외국 언론 매체에 취재 비자를 거의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취재를 허용한 경우에도 외국 언론인들이 당국자들이나 문화 행사만 방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당국자들은 외국인 기자들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일반 주민들과의 접촉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전해드리는 주간기획 뉴스 풍경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북한 관련 뉴스는 36년 만에 열린 북한 노동당 7차 대회겠죠. 이번 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과거 북한에서 이 노동당 대회를 지켜봤던 해외 탈북자들은 이번 행사를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민들한테 힘을 주는 그런 하나의 대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근데 이런 것이 다 거짓말이었어. 실현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대회뿐이에요. 내부 결속을 위한 기본 포인트는 내부 결속.
미국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탈북 남성 앤드류 김 씨의 말입니다. 김 씨는 북한 정권이 체제 결속을 위해 매번 당대회를 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부, 그다음 군사, 대내 정치를 강화함으로써 정말 세계 여론으로부터 세계 나라부터 칭송받는 그런 나라로 그런 자주국가로서 온 세상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과시할 것이다.
김 씨는 그러나 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이 김정은 정권에 속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한테는 흥미롭지도 않고 당대회가 사실은 왜 지금까지 잘하면서 당대회를 목격했고 해왔고 당대회에서 했던 그 기본 사상 내용들이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 동일해.
김 씨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추구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경제 정책에 대한 북한 정권의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 6차 당대회 때도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를 내놨지만 북한 주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김 씨는 설명했습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탈북 남성 박명남 씨는 북한이 6차 당대회를 열 때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당의 입지는 상당히 컸다며 북한 정권이 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중앙당 그 옆에 살았으니까 중앙당이라는 게 총사가 한두 개 세개밖에 없었어요. 그 지역을 몽땅 중앙당이 다 차지해 들어가고 북한이 우리나라에도 학교, 북한이 다 내버렸거든요. 학교를 몇 개를 토론했어요. 거기다 호위사령부, 그 교모원들 있죠. 교모청. 걔들 다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뭐 대학도 건설장이라고 큰 대학이 있는 거 그것도 다 몰아내고 거기다가 다 허위사람 잡아요. 중앙당이라는 게 원래 규모의 몇십 배로 커졌거든요, 그 이후로.
영국 내 대북 인권 단체인 국제 탈북민 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36년 전 당대회 당시 사열식 훈련에 참여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개인적으로 자긍심이 높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느꼈던 자긍심은 북한 정권의 세뇌 교육에 의한 것이었다며 지금의 장마당 세대는 당대회에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세대는 세뇌개혁 세대였고요. 네. 북한 당국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많이 선전 받고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자아적인 생각으로 자긍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뇌개혁에 의한 자긍심이 나왔던 시대였고요. 지금은 그런 세뇌개혁 시대가 아닌 장마당 세대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장마당 세대는 오히려 그런 행사들이나 그런 어떤 행사, 그 당대들이 개인의 경제 생활에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마당 세대는 이번 7차 당대회 같은 때는 자긍심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을 고조시키지 않을까 하는.
벨기에에 있는 대북인권단체 제벨기에 조선인협회 장만석 회장은 이번 7차 당대회를 바라보는 북한 주민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는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다 모든 것이 진실 같았고 지금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그때는 그게 진실인 줄 알고서 그런 분이었네 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다시 전화할 것 같은데요. 전화한 거 들어보니까 이걸 죽겠다고. 그때 당시는 우리 때는 6차 당대 때는 그래도 사탕가다리를 줬거든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신경 쓰겠습니까?
장 회장은 지금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물과 기름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당대회가 자신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명남 씨는 북한 정권이 당대회를 위해 북한 주민을 혹독하게 부려먹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뭐가 이상하다니까 개들이 막도 못 살게 그러지. 그래가지고 제일 힘든 게 전 국민이 다 힘들죠. 평양 사람들 또 제일 힘들어요. 나가서 차차닥 쓸어야지, 핀트칠 해야지, 청소해야지, 환경해야지, 뭐 고생하죠. 지방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게 힘들 거예요. 평양시 물자를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다 해서 보내야죠. 뭐 수산물도 해서 보내야 되고 바닷가는. 평양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 국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새벽 노동에 동원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5시 20분이었는데 새벽 노동에 동원되는 모습들을 제가 체험을 해보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열흘 전에 봤던 당시에는 양강도 해산지 쪽에서 철길을 새로 이렇게 놓는데 철로를 새로 놓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갈과 돌, 흙을 주민들과 군인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퇴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김 사무총장은 지방 간부들이 상부에 잘 보이기 위해 주민들을 70일 전투 같은 노력 동원에 내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내 대북인권단체 유럽인권협의회 박지현 간사는 6차 당대회 당시 김일성 주석이 이밥에 고깃국을 먹을 때 당대회를 열자고 했지만 7차 당대회가 열린 지금 북한은 어떠냐고 되물었습니다. 박 간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민심이 떠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당대회는 잃어버린 민심을 모으려는 목적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간사는 북한 당국이 130명의 해외 기자들을 초청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당대회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간사는 북한 당국의 민심 끌기 도구로 해외 기자들이 사용됐다며 기자들에게 북한의 겉모습뿐 아니라 속내를 제대로 보도해 주길 희망했습니다.
그 주민들 한 명을 만났을 때도 그 주민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냥 진심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닌 그냥 수령에 대한 우상화에 대한 그런 세뇌개혁에 대한 발언을 보고 그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하지만 그 발언 자체가 이제 주민들이 자기의 모든 언어의 그러한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 자체잖아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자유가 박탈당하고 사는 그런 주민들을 하루빨리 우리와 똑같은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탈북자들은 북한의 당대회가 김정은 정권의 건재함을 드러내고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지만 국제사회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허상과 북한 주민의 고통을 알리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끝으로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이 끼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4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5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까요? 오늘 평안남도 오전 오후 구름이 끼는 날씨입니다만 비 소식은 없습니다. 평안북도 지역은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조금씩 많아지겠습니다. 평양 최저기온 12, 최고기온 24, 양덕은 아침 기온 8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0도, 낮 최고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수풍 아침 기온, 낮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낮 기온의 경우는 26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해주, 용현, 개성, 사리온, 이 지역은 모두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22도 정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오전에는 구름의 양이 많습니다만 오후부터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풍산은 아침 기온이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3도 정도고요.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정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청진, 웅기, 성진, 삼지연 모두 하루 종일 구름 낀 하늘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은 삼지연이 조금 낮습니다. 3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의 날씨 살펴볼까요? 동해북부 앞바다는 오전과 오후 구름이 끼는 날씨가 계속됩니다. 먼 바다 역시 흐린 상황인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는 2m 내외, 먼 바다는 3m 정도로 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도 흐려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 아래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5월 11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지난 1994년에 벌어진 아프리카 르완다 학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르완다 전직 시장 두 명에 대한 재판이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티테 마라히르 씨와 옥타비엔 응젠지 씨는 대학살 초기 때 르완다 동부 카바론도의 교회로 피신 온 투치족 주민 2,000명을 집단 학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994년 르완다에서는 4월부터 7월까지 후투족 극단주의자들이 적대종적인 투치족 80만 명을 집단 학살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내에서 르완다 학살에 관여한 사람이 재판받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프랑스는 유엔이 특별히 승인한 법률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권을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르완다 국민재판소는 지난 2009년에 골석 재판으로 바라히르와 응젠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일본 히로시마시를 방문합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히로시마와 두 번째 원폭이 터진 일본 나가사키를 방문하기를 꺼렸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방문이 원폭 투하를 사과하는 뜻으로 비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를 찾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편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서 원폭 투하를 사과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전쟁 기간에 나온 원폭 투하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이 재평가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 일본과 공유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목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구축함이 10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섬 가까이 접근하자 중국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 해군 함정의 근접 항해가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해군 미사일 구축함 윌리엄 P. 로렌스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실효 지배 중인 피어리 크로스 환초에서 12 노티칼 마일 떨어진 해역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방부는 로렌스함이 접근하자 전투기 두 대가 긴급 발진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국제해양법이 규정하는 이른바 무해통항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남중국해에 함정을 진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의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행정부 안에서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무기 금수 조처가 완전하게 풀리면 미국과 베트남의 냉전 시기 유산이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이 조처가 시행되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몇몇 연방위원들과 베트남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4년 중국 해군령에 대응해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처를 일부 해제한 뒤 지금까지 소형 초계정 수천만 베트남 측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 제도가 물에 잠기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환경분야 국제학술지인 환경연구편지에 발표된 호주연구진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해수면 상승으로 솔로몬 제도에 속해 있던 5개 섬이 물에 잠기고 6곳은 해안선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과 2014년 사이 한계섬에서 주택 10채가 바다에 휩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지구온난화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미국 남동부 지역 해안선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미국 민주공화양당의 대선 후보가 경합주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퀴니픽 대학교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공화 두 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격전지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 43대 42로 트럼프 후보를 제쳤습니다. 하지만 오하이오주에서는 43대 39로 트럼프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퀴니펙 대학교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 지지율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6%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감 뉴스의 김정호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